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루러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절부터 내용은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도 본문이 조금 더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지를 이 6절부터 기록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고 분노가 생기는 그런 사건이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세히 보고 상세히 굳이 봐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인지라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일라를 가서 다윗이 구원을 행할 때도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었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들이 순차대로 나옵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와요. 먼저 6절을 보시면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일단 상황 하나가 설명이 되었죠.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가문이 모두 다 몰살당했죠.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한 명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피를 해왔습니다. 그때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에봇은 옷입니다. 그냥 옷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운 같은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만 입은 게 아니라 좀 경건하게 생활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에봇을 입고 지냈습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성장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하튼 다윗에게 에봇이 있었다는 설명이 나왔고요. 그 뒤에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제 상황이 이러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들은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다. 구체적인 장소도 들었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다 이것을 설명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준 거죠. 이것도 참 묘하게 돼 있어서 다윗이 그일라로 갈 때도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해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알아본 게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줘서 어찌 보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식을 알게 된 것이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듣게 된 겁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사울을 움직이고 싶어해서 그래서 마귀가 사울에게 무언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야, 이게 정말 좋은 소식이네, 좋은 정보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사울처럼 마귀가 전해주는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해들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그일라가 위험에 처했다는 내용을 들었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울이 현재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사울이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건 아니 다윗이 왜 거기 왔는데 그럼 누가 또 이야기하겠죠.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침공당했었답니다. 그럼 사울이 물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니 그 침공당한 건 어떻게 된 건데 그일라 사람들은 안전한가?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게 사실 정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런 내용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일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고난을 당했는지 블레셋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고 딱 한 가지만 꽂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일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윗과 관련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도 다윗과 사울은 매우 달라요.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둘이 전해 들은 내용이 매우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반응하는 소식이 각각 다릅니다. 반응하는 소식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계획했던 일, 자기가 관심 두는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사실은 사울처럼 반응하는 것이 지극히 본성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짐승들은 음식을 주면 침을 흘리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계획,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생각에 어울리는 말을 해주면 그것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나 동의를 구하고 또 동의받기를 원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유혹할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는 어떤 말을 우리에게 전할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 우리가 꼭 욕심내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인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다 땅 사면 돈이 된다더라. 이번에는 어느 주식이 오른다더라. 이런 소식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또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학군이 좋대더라. 어느 학교에 가면 대학 진학률이 좋다고 그러더라. 이런 소식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울이 그런 것처럼 내 욕심, 내 계획에 합당한 것이어서 그래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소식을 듣고 나서 사울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그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처음에 사울이 말하는 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밑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게 먼저 사울이 보였던 반응인데 사울이 했던 생각이 나옵니다. 사울이 했던 판단이 나와요.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우리 모두가 다 알죠. 악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너무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이 가장 삶의 중심, 생각의 가운데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으면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애들이 그런 얘기 가끔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막아주시겠지.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가지 마라. 막아주시겠지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요나 같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라고 하는 곳으로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순적하게 배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탈 때까지는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뒤에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하죠. 사울이 했던 행동을 보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요. 이것도 참 악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군사로 얼마든지 소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소집을 하는 겁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여기 소집돼 있던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을까요? 그걸 기쁘게 여겼을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게끔 강요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옳지 않은 거죠. 개인적인 원한을 갖겠다고, 사실은 원수 갚을 일도 없는데 자기가 가서 직접 다윗을 죽여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불러모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그일라에 내려가야 되겠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사울이 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럼 그 뒤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가 9절부터 뒤에 나옵니다. 다윗의 첫 번째 행동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9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게 되었죠.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천사가 알려주거나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말씀하셨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전해주었겠죠. 제 생각할 때는 아마 누군가 소식을 알려줬을 것 같아요.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군인으로 소집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었건 저기서 들었건 여하튼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소식이죠. 사울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마귀가 행동하는 것이었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뒤에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루러 가져오라 하고,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봇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참고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디에도 에봇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들고 기도하거나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왜 굳이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와라, 뭘 가지고 와라, 에봇을 가지고 이게 우상이냐,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시냐,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이거 별로 바람직하거나 합당한 것은 아니에요. 여하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상황을 설명해요.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죄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사울이 그일라에 내려옵니다. 이 성을 몽땅 다 멸망시키려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어요. 첫 번째 질문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죄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다윗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왜 다윗을 배신하겠습니까? 다윗이 목숨 걸고 와서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현실을 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방금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이밀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죠. 떡과 칼을 주었죠. 그 결과 아이멜렉 자신도 죽임당했고요. 그의 부모의 가문도 모두 다 몰살당했고요. 심지어 아이멜렉이 살고 있었던 높당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임당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까지 다 전멸당하는 그런 살육을 사울이 행했잖아요. 지금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일라가 다윗으로부터 도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럼 사울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다윗만 잡아가면 그나마 좋은데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사울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이멜렉도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어떠한가? 다윗을 도와준 건 아니에요. 거꾸로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면 그렇겠죠.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살려줬어.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언제든 도와달라고 하면 저 녀석들은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다윗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까지도 몰살시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사울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행동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잠재적인 다윗의 이 혈입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했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일라 사람들도 당연히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하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에게 빚진 게 많지만 현직 왕은 사울이니까 사울이 저렇게 칼을 휘둘러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을 할 것이고, 그러다가 다윗을 팔아넘기자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결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그리고 사울이 이곳에 내려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하는 내용은 아주 슬프지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는 그겁니다. 어찌 보면 배신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도망자 신세인데 목숨 걸고 와서 그릴라 사람들을 건전해 주었는데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이거를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얼핏 생각하면 굳이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자로 살았지만 배신당하겠습니까?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릴라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릴라 사람들을 의지하고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사울을 향해 질문하는 것도 참 묘하죠. 사울이 그릴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릴라 사람이 어려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릴라를 멸하러 내려오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참 이것도 묘한 것 같아요. 참 슬픈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1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니라. 잘 보시면 다윗은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합니까? 사울이 내려옵니까? 두 가지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내려온다. 사실은 이 응답 한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명시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사울이 여태껏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내려오면 어떻게 행동할지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러나 한 가지만 응답하신 거예요.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12절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2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한 가지에 대해서 다시 기도해요. 사울이 내려온다는 것은 응답받았고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합니까? 이건 아직 응답 못 받았으니까 또다시 질문해요. 하나님 이번에 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일단 다윗이 두 번째 기도한 것도 참 귀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릴라 사람들이 배신할지 말지를 그릴라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릴라 사람들에게 다그쳐도 되잖아요. 야, 니네 나를 배신할 거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근데 다윗 그렇게 안 합니다. 혹은 그릴라 사람들이 배신할 것 같으면 너 각각 집에서 애들 하나씩 데리고 와라. 내가 인질도 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됩니다. 아주 좀 악하게 한다면. 근데 다윗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들을 구원했는데 이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들이 너를 팔아넘길 것이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자체가 참 허망합니다. 야, 내가 목숨을 걸고 구원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참 이런 마음. 제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 착잡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쭉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릴라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도 다윗을 여전히 죽이려고 하고 은혜를 받았던 그릴라 사람들도 다윗을 대적할 겁니다. 팔아넘길 겁니다.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릴라로 가서 그릴라를 구원해라, 블레셋과 전쟁해라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상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더라고요.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네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럼 네가 이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보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직분을 감당하라고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읽다 보면 참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종종 힘들어하는 것, 그런 때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뭔가 보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답이 없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곤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이게 뭡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겼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나는 뭡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는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 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겠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그릴라 사람들 건전해 주었더니 그릴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잖아요. 내가 왜 이들을 구원했어야 됐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겠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좀 어렵기는 하지만 항상 그 마음을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건 벌을 주시건 갚아주시는 건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의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그 일의 사람들이 나에게 보답해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원수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하고 팔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그 주님이 주신 직분에 순종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삽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직분 감당하시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실제로 배신을 당해서 팔아넘김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게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언제나 직분 감당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 한 가지를 더 권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상을 주실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보답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맡겨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언제나 보답이 없다 할지라도 특별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의 처한 현실을 함께 나눕니다.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도리어 배신을 당할 지경을 만나는 그런 처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주님, 다윗이 얼마나 낙담했을지 또 한편으로는 그 일라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는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동감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때로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며 상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어떤 일이 맡겨지건 또 어떤 결과가 보이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짐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